예, 이제 지난주 이어서요. 이제 오는 주간까지 애가서를 두 주간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짧은 글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번 정도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애가서의 저자는 분명하진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에레미야를 애가서의 저자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예 우리 성경은 에레미야 애가서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주었습니다. 애가서를 에레미야의 글로 생각하는 이유는 구약에 나오는 이제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에레미야야말로 눈물의 선지자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활동한 그 시기와 또 애가서의 내용이 잘 맞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가서는 슬픔을 담은 글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슬픔을 담아낸 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말 그대로 애가서 속에는 슬픔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마디가 에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이 1장 맨 앞에, 그리고 2장 맨 앞에, 그 다음에 4장 맨 앞에 이렇게 반복해서 에카, 에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은 우리 성경에는 슬프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저 탄식입니다. 탄식. 뭐, 우리 일반적인 말로 번역을 하자면, 아이고, 이런 뜻입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슬픔의 자리에 지금 서 있다고 하는 이 깊은 탄식. 이 탄식이 바로 애가서에 담겨져 있는 슬픔입니다. 애가서가 왜 이렇게 슬픈가 하면은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83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대의 역사 속에 굉장히 큰 비극의 역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예루살렘 시가 함락이 될 뿐만 아니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할것 없이 완전히 땅에 짓밟히는 그러한 이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의 내용을 이 애가서에도 담아내고 있는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입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강국이고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30달, 30달, 30 months 동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완전히 바깥세상과 단절시켜버립니다. 오늘도 그런 일을 우리가 보잖아요. 한 국가를 고립시키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압박을 가해서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이 방법이 당시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썼던 방법입니다. 나왔다가는 포로가 되고, 이제 뭐 귀인들은 다 잡혀가고 죽을 것이 분명하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버텨내려고 애를 썼죠. 근데 마지막의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은 너무 먹고 살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참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머니들이 모성애를 포기하고 어린 아기들, 갓난 아기들을 서로에게 내어주어서 먹게 하는, 자기도 먹는, 정말 우리가 얘기를 들어도 믿기 힘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방법 중에 굶어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다. 우리는 이 굶어 죽는 일에 대해서 적어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었다든지, 뭐 북한에 그런 일들이 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사는구나, 이 정도 이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굶어 죽어 그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 과정은 인간이 당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칼에 맞아 죽게 하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을 이제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지나갔고요. 조금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마지막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드기야 왕이 결국 이제 성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시드기야도 전력을 다해서 도주합니다. 그러나 어딜 가겠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힌 시드기야 왕 앞에 정말 참혹한 일이 벌어지죠. 자기의 모든 왕자들이 다 그 앞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비참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사슬에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거기서 그는 옥에서 처절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에가서가 슬프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이렇게 참 참혹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어서 나누고자 하는 어떤 신앙의 그런 행동들이나 우리의 마음의 각오들이 절대로 가볍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슬픔과 어려움이 참 어렵다 할지라도 참 비교하기 어렵죠. 어쨌든 이러한 슬픔 속에서 이러한 글이 남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글을 남겼을까? 에가서는요, 선지서 중에 한 책이 아니고요.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뒷부분에 따로 이렇게 몇 개의 글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다른 글들처럼 에가서도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이 글이 길지 않잖아요. 이 글은 다른 날이 아닌 바로 이 예루살렘의 함락을 하나의 절기로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런 날을 기억하면서 공적으로 모여서 공개적으로 낭독했던 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가서의 목적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유대 백성 공동체가 이 글을 낭독받음으로써 이 글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절기가 생각되십니까? 대부분 국가나 공동체의 절기는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절기로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광복절 또는 적어도 민족의 어떤 기상이 느껴지는 3.1절. 근데 가끔은 우리가 정말 슬픈 일들을 기억하는 날들이 있죠. 미국으로서는 아마 9/11이 아닐까 생각하고 한국은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자 이런 다짐을 하곤 하는데 아마 그러한 느낌 마치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냈던 유성룡 선비께서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을 남겨두신 것 같은 우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낱낱이 기록하여 후대에는 이런 비극함을 다시 만들지 말자 그러한 느낌이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난의 역사를 흘려버리기보다는 그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것이 큰 지혜다라고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담는다, 마음에 담는다라는 표현이 저는 오늘 참 굉장히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 3장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몇 가지로 담는 얘기를 좀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어떤 마음에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에 담아내자라는 거죠. 뭐를 담아내느냐? 첫 번째 여기 고초와 재난 이것을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쑥과 담즙이다라고 했습니다. 담즙. 그러니까 정말 쓰디 쓴 이러한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도 그의 입에다가 이러한 쓴 담즙을 발라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고통스러움, 이 고초, 재난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 여러분 왜 담아둡니까? 그게 질문이죠. 일반적으로 수치심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 수치 문화가 있습니다. Shame culture, shame and honor culture. 그래서 수치심 또는 반면에 어떤 좀 이렇게 honor 되는, 이렇게 좀 존중되는 또 영광받는 이런 것들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러낼 것에 대해서는 막 광고를 하지만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수치심을 느끼고 감추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어떤 문화 형태가 있죠. 우리의 동양권 문화가 이제 대부분 이 수치 문화라고 shame cultur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shame culture가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성격은 뭐냐면은 좋은 일들은 얘기하고 싶지만 좀 안 좋은 거는 끝까지 감춰보려고 하죠. 사실 저희가 스몰 그룹이나 이런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지금 막 겪고 있는 일들 이런 것을 같이 내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남들이 내 얘기를 하는데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참 요새 어렵대. 뭐 그 비즈니스가 참 어려움이 있다더라. 그 사람 가정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더라. 자녀가 좀 이런 어려움을 겪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남이 제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싫죠. 지 얘기는 알아서 하지 왜 내 얘기까지 이렇게 거들어주냐 이렇게 굉장히 화를 냅니다. 네, 화를 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쉐임의 이슈가 들어갔을 때는 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네, 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도 이런 거죠. 어떤 부끄럽고 우리 어떤 잘못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은 빨리 털어내고 빨리 기분 전환하고 스트레스 풀고. 새로 시작하자, 뭐, 새로 시작하는 그런, 뭐, 아자아자, 으쌰으쌰 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뭔가 매듭질 것을 매듭지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나. 이게 일종의 shame culture의 하나의 결론일 수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에는 애가서의 정서가 나오는데, 애가서의 정서는 그냥 부끄러우니까 없애버리자, 부끄러우니까 잊어버리자, 여기서부터 도피하자 이런 이슈가 아닌 것 같고요. 애가서의 정서는 회고입니다. 회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담아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 거죠. 담아낸다. 담아낸다. 자꾸만 흩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감하게 담아낸다. 심지어는 수치심의 경험조차도 영적인 유익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놀랍게 제시되는 책이 바로 이 애가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정말로. 예, 우리의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민족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했을 때 피해의식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마치 외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불신.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담는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요. 만약에 어떤 슬픈 기억이나 또 상대에 대해서 받은 아픈 상처를 마음에 담아뒀을 때 이것이 원한이 될 수 있죠.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을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이제 이런 원한으로 마음에 둘 수 있고 이것을 긍정적인 어떤 믿음으로의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 상태, 마음은 인간의 중심부고요. 이 중심부로 내려가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보입니다. 우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총체적인 집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중심부에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감지할 만한 눈이 있습니다. 눈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감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감이 있습니다. 이 감, 영적인 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감이 있어요. 모두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마음에 있음이라라고 로마서 1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뭐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받을 만한 눈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마음의 눈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죠? 하나는 억제합니다. suppress, 억제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도피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냥 비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감지를 해요. 느껴져요. 그러나 그 느낌을 자꾸만 해소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왜곡시킨다 그랬습니다. 왜곡. 그걸 정확하게 진리를 진리로 보지 않고 자꾸만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참된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센티멘트는 남아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상한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벌러지 같은 우상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긴다. 이것이 이제 왜곡이죠. 비트는 거죠. 비트는 거. 우리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경험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진실, 사실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필터링 하는 거죠. 필터링. 원치 않는 것은 다 걸러내고, 남기고 싶지 않은 생각은 다 옆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죄악된 소욕대로 만들어서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베소서 1장에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은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 눈이 자꾸만 왜곡시킵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올바르게 커렉션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안경을 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마 말이 될 것 같고요. 뭐 요새는 안경보다 아예 그냥 안을 다 뜯어 고치니까 뭐 라식 수술을 했다 해도 좋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과거에는 담을 수 없었던 것들이 마음에 정상적으로 담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슬픔의 사건과 나의 죄악에 대한 기억들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 이거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듯이 뻔뻔스럽게 살아가자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또 하나의 어떤 뭐 비극적인 어떤 우울함이나 뭐 이런 자기 비하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변화의 동기로 역사하도록 하는 이게 믿음의 역사다. 그래야 마음에 담을 수가 있다. 아무거나 담는 게 아니고요. 아무렇게나 담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릇으로 담아내는 것이죠. 마음에 담는 것. 자, 믿음의 그릇으로 담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삶의 멍에를 하나님의 언약의 그릇에 담아라 그랬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담는다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담는다는 것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 언약의 관계 속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신실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언약의 관점에서 담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담아둔 것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 반면에 21절에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낙심하지만 나의 어떤 죄악된 현실에 대해서는 낙심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에가서에는 그 얘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예를 들면 1장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외세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18절에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로다. 그러나 내가 그 명령을 어겼도다. 거역하였도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범죄, 우리의 잘못.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잘못이 그냥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요. 다윗 왕이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가 범죄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죠. 누구에게 범죄했죠? 우리아에게 범죄했죠.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였으니까. 바세바에게도 범죄했죠. 사실 오늘로 얘기하면 다 이거 미투 사건입니다. 왕이 폭력적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아라고 하는 최고의 장수를 죽여버렸으니 자기 국가에 대해서 이것은 죄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한 사건에 대해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범죄를 했다는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얘기하냐면은 시편 51편은 회복에 대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관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컨텍스트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시고 이러한 기도들이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풀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언약의 틀에다 이 문제를 담는 겁니다. 근데 언약의 틀에다 담았을 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영원 무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절이죠.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자, 이것은 너무 유명한 헤세드, 즉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품으실 때 그 사랑은 있다 없어지고 뭐 계속 굴곡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steadfast, 변치 않는, 일관성 있는 steadfast love. 끈질긴 사랑,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기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어머니의 자궁 이미지입니다. 마치 벌레만도 못한 새로운 이 생명, 벌레죠, 벌레. 처음에 생겼을 때. 그러나 자궁이 그것을 품고 그것이 인간처럼 만들어지도록 품어주는 이 어머니의 끈질기고 뜨거운 애끓는 사랑, 예? 이러한 사랑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벌러지처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는 버려진 것처럼 완전히 파괴되는 상태 속에 들어가 있지만 내가 보는 이 도시의 이 황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여호와의 그 steadfast love, 변치 않는 지금도 역사하는 사랑과 우리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돌보시는 긍휼하심이 영원합니다. 무궁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이 황폐한 예루살렘의 이 경지에서 아침을 맞이하면서 다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프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이 되면 더 아프다고. 밤이 되면 더 아프다고. 그렇죠? 왠지 몰라도 밤이 되면 더 아파요. 근데 아침이 되면 새 힘이 나요. 아침이 되면. 아침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참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이 계절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월도 아직은 겨울입니다. 그러나 이미 개나리 나무에는 움이 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노란 색깔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봄은 옵니다. 아침마다 뜨는 해를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new every morning, 매일마다 새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봄이 올 때 또 하나의 시즌이 지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의 관계 때문에, 언약의 관계 때문에. 이 언약을 묵상해 보면 이 주의 성실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레미야 애가, 이 애가서의 저자가 얼마나 적극적인 고난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의 새롭게 도래하게 하실 아침을 기다리고 있고 봄에 그 새로운 움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그냥 아무런 그 뭐 액션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인 기다림이 등장을 합니다. 자, 25절부터 볼까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에 우리가 잠잠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같은데 아니죠. 구원을 바라고입니다. 바라고. Hope. 소망은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호핑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27절에 격언 같은 말이 하나 나오죠.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예. 젊어 고생은 뭐 사서한다. 뭐 그런 비슷한 말 같죠? 아주 액티브하게 얘기합니다. 멍에를 적극적으로 메라.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왜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그랬죠? 여기저기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힘들다고 자꾸 사람들한테 알아달라 그러지 마라.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 앞에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너희의 멍에를 메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께서 그것을 너에게 메우셨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어라. 29절, 30절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걸 딱 보면은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이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실제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기도를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몸의 자세를 바꿔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딱 하는 그 형태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입을 땅에다가 대고 땅에다 대고 이마를 대든지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무슬람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복종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무슬람이란 말이 그래서 무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무슬람이라 그래. 하나님 앞에 다 복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도 무슬람이라 그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어떤 선지자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은.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형식적인 기도일 수 있죠. 그냥 숙였다 뺐다. 그러나 이 말이 여기 있는 걸 보면은 아마 그것조차도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숙여라.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일부러라도 주님 앞에 더 숙여라. 제발 그 상황 속에서까지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온전히 숙여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너 자신을 낮춰라. 더 재밌는 말은 30절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려라.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맞으면 두 대를 쳐라. 이렇게도 제가 그 속이 차지 않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한 대를 맞느냐, 두 대를 쳐라. 두 대를 맞았냐, 네 대를 때려라.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개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한 대를 맞았느냐, 또 다른 뺨을 들이대라. 두 대를 맞느냐, 또 들이대라.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그 모든 내용을 산상수훈을 쭉 정리해서 보면 뭐가 나오죠? 은밀한 곳에서라도 너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관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담겨져 있는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갔을 때 뭐죠? 내가 억울함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도리어 그것으로 배불러라. 왜?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상처라든지 그것이 마음속에 사무쳐지는 어떤 그런 깊은 쉐임, 부끄러움으로 그것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치욕스럽지만 그걸로 배불러라. 그냥 적극적으로 배불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실 것을 기다려라. 33절의 말씀이 귀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래 그 깊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매를 맞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마치 나로부터 좀 멀리 계시는 것 같다.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근데 애가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도 하시고 인생으로 고생하게도 하시며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이글이글 끓고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본심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그 사람의 본심을 알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렇게 아프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우리는 못됐어요. 말도 좀 이쁘게 하면 좋잖아요. 이쁘게 안 해요.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말로.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니까 뭐 직접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정말 왜 말을 해도 저렇게 하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마음에. 좀 이쁘게 하면 좋은데, 그냥. 예? 저한테도 그냥 한마디를 하면 좀 이쁘게, 따뜻하게, 좀 두루뭉실하게, 좀 이렇게 라운드하게, 이렇게 그냥 좀 폭신폭신하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콕콕콕콕 찌르고 와서. 그리고 다 비틀고. 꼭 말을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해. 어떤 경우는요, 막 그렇게 해요. 옛날과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또 그러시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막 하는 얘기가 하나도 마음에 부담 없고 아픔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부부가 살면서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아유, 뭐, 또 그러는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의 속마음을 깨달았을 때 뭐죠? 저분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어느 순간에 안 아파요, 그게. 이게 조금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난 수요일에 이제 저희 집에서 우리 영어권의 우리 리더들이 리더십 트레이닝으로 모였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이미 40대 접어든 우리 그 EM의 집사님들 가운데 그 아버님들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내 아버지, 이제 양가 아버지가 다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한 분은 좀 이미 많이 이렇게 좀 갔고 한 분은 이제 막 시작되는 그 과정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속에 아픈 마음을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아파하는 게 이미 때를 놓친 것 같은 거예요. 이분들이. 어? 아버지와의 마음 속에 있었던 많은 아픈 과거들의 기억들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마음 속에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픈 거 이해하겠는데 아버지가 지금 자기가 저렇게 하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저런 막 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자기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 마음속에 가까워질 수 없는 그 갭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둘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너무 시렸어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 계시죠? 아버지들 특별히. 아들들 가만두지 마시고요. 가서 혹시 내가 너한테 좀 잘못한 것들, 내가 너를 아프게 했던 것 그런 거 있니? 지금 나에 대해서 네 마음에 좀 이렇게 거리감을 갖고 있는 거 있니?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하세요, 빨리. 늦어지기 전에. 왜? 나중에 아이들이 너무 아파요. 본심을 못 봤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본심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속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지금 힘들게 해도 그분의 속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나를 향하여 그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틀, 믿음으로 우리가 담아내는 것,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담아내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과 이제 요 포인트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맺고 싶은데, 이건 이제 좀 에레미야 애가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고난과 혼란의 경험을 시적 틀에 담아라 그랬습니다. 시적인 틀에. 갑자기 느닷없이 시냐. 에레미야 애가서는요, 시입니다. 시. 근데 이 시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렇게 어떤 기교를 통해서 어떤 스트럭처 안에 이렇게 시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장이 대부분 22개의 절로 되어 있어요.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은 좀 다르고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4장도 22절, 5장도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5장도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의 어떤 그 틀이라는 게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돼요. 자, 보세요. 왜 22절이냐 하면은 이건 뭐 성경에 여러 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시적 표현이니까 우리가 시편 119편에도 봤지만 이게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글의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은 좀 영어적인 표현이지만 A, B, C, D, E, F, G 있는 것처럼 히브리에도 22개의 그 사인이 있습니다. 심벌이. 그 소리가 22개. 그러니까 영어는 26개죠. 그러니까 이 22개의 사인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히브리어는 그게 다 대부분 자음이네요. 몸이 아니고. 그렇지만 22개의 이 A, B, C, D, E, F, G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사실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돼. 얘기해놓고 나중에 보면 아니야. 그럴 때가 있는데 이건 분명해요. 예, 이건 분명해. 뭐냐면 한 절마다 그 히브리의 그 알파벳 순서대로 그 단어가 그 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걸 영어 소리로 얘기하자면 A, B, C, D, E, F, G 이렇게 가지 않고 A, B, G, D, H 이런 식으로 갑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그런 히브리의 그 사운드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1절,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22번, 그러니까 22절까지. 자, 왜 3장은 다르냐? 3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66절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죠? 3번?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AA, BBB, GGG, DDD, HH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장은 딱 중간에 있는데 이것은 조금 형태가 다르고 그러나 같은 아이디어죠. 4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A, B, G, D, H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5장은 요 A, B, C 이걸 그대로 따라가지 않지만 여전히 그러나 전체적인 틀 안에서 22개의 줄로 맞춰놨어요. 저는 이제 이러한 어떤 시적인 구조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애가서를 연구한 분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각 절마다 줄이 한 줄이 아니라 두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첫째 줄은 길고 둘째 줄은 짧고 요 패턴으로 간다는 거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제가 이걸 하나의 그 소리로 좀 얘기하자면 붐 붐 붐 붐 붐 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임팩트가 그 다가오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런 시적인 구조 속에서 지금 왜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전에도 이 말을 언젠가 드린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복잡하고 모든 것이 다 케어스잖아요. 케어스, 컨퓨전, 혼란스러움. 근데 이 혼란스러운 모든 것을 아주 타이트한 시적인 구조 속으로 딱 집어넣는 거야. 아, 이게 시인의 지혜구나. 뭐 아무렇게나 쓸 수 있잖아요. 산문처럼. 슬프다, 뭐 그냥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A, B, G, D, H 이런 식으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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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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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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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D 이런 식으로 꽉 조여놨다가 저는 이 마지막 5장에서 그걸 또 풀어내는 것도 하나의 기교가 아닐까. 뭔가의 자유로움, 폭발적인 하나님의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근데 어쨌든 이러한 시적인 틀 안에 이 혼란과 고통을 담아낸 이와 같은 이 애간서의 이 시인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인 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혼란스러움을 성도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기도의 말로 그 스트럭처 안으로 그것을 담아내는 시인들입니다. 영적인 시인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라고 하는 틀 속에 거기에는 찬양이 있고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도구, 간구함이 있고 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시의 틀 속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에 그의 때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방에 모이시면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마지막 좀 적지 않은 시간을 조금 활용하셔서 서로의 아픔들을 여러분의 기도의 말에 담아내시는 그런 순서를 좀 가져주시되 그냥 말을 많이 쏟아내는 기도보다도 한마디 한마디를 유창하게 하기보다도 빨리하게 하기보다도 그냥 천천히 솔직하게 의미 있게 담아내는 기도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틀 안에 우리의 모든 혼란을 끌어내려서 잠잠케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